히브리서 13번 메시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내용에 있어서 또한 구속면에 있어서 놀라운 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서신을 쓸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을 다루어 히브리서 첫 두 장의 결론에 이릅니다. 앞에 두 장에 있는 많은 항목들을 다룬 후 히브리서 기자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공급하는 인자를 계시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돌이켜봄으로써 그의 어떠하신과 그가 하신 일에 관한 모든 항목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기술하는데 왜 자비하고 신실하다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기자는 왜 한 단어만을 또는 세 단어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의 첫 두 장에서 기자는 두 가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임과 인자, 곧 사람 자신임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자비하다는 말은 그가 사람이심에 관계된 것이고 신실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내 덕성이 선할지라도 나는 내 말을 지킬 노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내 말을 지키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약속을 실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결국 나는 신실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성실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않습니다. 그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여러 번 내 말을 지킬 진지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며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가진 인자이심 자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람의 생활을 하셨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거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체험한 분이요 인생의 고통을 겪은 분이므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인성을 갖춘 인자이시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아론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인성만을 가졌을 뿐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자비로울 수는 있었지만 그가 참으로 신실하였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비하고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격은 그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지 않은 다른 고통들까지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어 자비로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그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으심. 주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를 읽는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오해와 나쁜 소문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나쁜 소문을 잘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종교계에도 다른 어느 곳만큼이나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이 풍문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당신의 말을 비꼬는 데 아주 숙달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몇 마디를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 예수께서 한 말씀만 하면 종교인들은 그것을 헐뜯고 비꼬아서 그로 인하여 송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 상황은 오늘날도 아주 똑같습니다. 워츠만이 형제님과 내가 중국에서 동역하고 있을 때 나는 수많은 거짓말과 풍문이 그분 주위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네 형제님은 아무런 말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내게 오셔서 이 형제,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공격의 목표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엄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 공격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산 역할을 했고 우리는 그분 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우리가 대만으로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공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겪은 체험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십시오. 틀림없이 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고난을 많이 겪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두운 종교와는 다른 분이었으므로 종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워츠만니 형제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1932년부터 1952년 그가 투옥될 때까지 중국에 있는 어떠한 종파도 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법을 아시고 거짓말의 고통을 견디는 법을 아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주님만큼 종교인들에 의하여 유혹과 시험을 받고 공격과 반대와 오해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께서 거치신 죽음은 하나의 침례였습니다. 언젠가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침례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강을 건너 하나님이 충만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지불되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함으로부터 해방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함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함으로부터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함으로부터 또한 사망의 종노릇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교회를 이루십.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또 하나의 자격은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과 성정에 있어 동일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모두 부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근거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높이 들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 높이 들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은 주님으로 제사장이 되는 하나의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높이 들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심은 다 주님에게 우리를 공급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처럼 자비롭고 신실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원수가 되심. 결국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시고 우리 구원의 원수가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에 두 메시지에서 보았습니다. 구원의 원수로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완전히 갖추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그다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책입니다. 앞으로 나올 메시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4장부터 6장에서 언급된 제사장 직분은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완전하게 발전됩니다. 히브리서의 그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잠시 제사장 직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런지는 모르지만 꼭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자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만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빈약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할 때에는 그 범주에 속한 것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제사장을 언급한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제사장에 관한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인 아브라함에게 공급했습니다. 멜기세덱 이후의 성경에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톨릭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향을 피우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리에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낮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것을 향해 강을 건너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을 당신 안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께서 계속하여 하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누리는 바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탱시키고 보호하고 힘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의 우리들이 주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제사장들로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이 한 직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 많은 봉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 그룹이 레위인의 봉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봉사 그룹들 또한 제사장 직분이어야 합니다. 봉사 그룹이 다만 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각 봉사 그룹에 속한 형제 자매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해 있는 봉사 그룹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당신의 그룹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정돈하는 그룹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봉사 그룹의 일은 다만 집회소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움은 되지만 제사장 직분은 아닌 것입니다. 참 제사장 직분은 당신이 집회소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돈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되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표현은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구원의 원수에 관한 두 메시지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구원의 원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영광의 씨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하는 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요 또한 구원의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원수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수이심을 보았고 2장 17절에서는 구원의 원수이신 이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구원의 원수의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관념으로는 원수를 인도자, 앞서 싸우는 자로 생각합니다. 이 관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의미의 원수에 불과하다면 그는 그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봅시다. 모세는 아론 없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가 지도자됨은 제사장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그들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그들은 하나입니다. 한면으로 예수는 우리의 모세시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우리의 아론이십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봉사는 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결코 우리의 원수로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한 방면으로 주님은 이끌고 싸워 나가시는 원수이시고 다른 방면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통상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는 내 육신의 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고 튼튼한 몸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 후 나는 몹시 지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집에 돌아와 맛있는 음식을 즐깁니다. 이 음식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이렇게 먹은 후에 나는 또다시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집에 가서 또 좋은 음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도 여전히 생생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나는 아침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떡과 포도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참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나로 피곤함이 없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영양분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나는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 기묘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분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서 봉사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왜 너는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백성에게로 가야 한다. 너는 나를 백성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충분한 자격 이상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자로서 그는 모든 것을 거치셨으며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할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공급을 누리는 것은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과정을 이해하거나 공기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만 하면 공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납니다. 공기와도 같이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를 호흡하여 주님을 만질 때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누리는 것은 실제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얻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원수이신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 제사장들이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로 더 많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명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원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나는 이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교화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심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구하심. 어렸을 때 나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되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만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낮은 관념이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단지 위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체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체험하는 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은 이보다 훨씬 더 높고 부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체휼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역은 구조 또는 원조라고 불리웁니다. 흠정역에서 2장 18절에 도우시느니라 라고 한 헬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흠정역과 회복역에 있는 2장 16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흠정역은 이는 실로 그가 천사들의 본성을 책임지려 하심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를 책임지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고 회복역은 이는 확실히 주께서 천사들을 붙잡으려 하심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으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번역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흠정역에서는 주 예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책임지려 하심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책임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합당한 의미는 책임지다가 아니오 붙잡다입니다. 붙잡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에 의하면 그것은 다만 우리를 돕고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 그를 위험한 상황에서 끌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그 사람을 입고 그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흠정역에서 주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책임지려 하심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를 책임지려 하심이라 라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헬라의 부분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의 완전한 의미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을 입고 그를 인도함으로 돕고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그의 손가락을 뻗쳐서 당신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그는 당신에게로 와서 당신을 입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거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번 체험한 후 당신은 결코 어떠한 공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어려움이 닥칠 때 당신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분을 누리며 더욱더 영광 가운데로 인도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 17절과 18절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것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창조자요 붙잡는 자요 후사요 죽음의 고난을 맛본 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사단을 멸하신 분이요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원수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로서 우리를 어떤 비천한 환경에서든지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시며 주관적인 도움, 즉 우리를 입고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분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